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돈이 좀 필요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6년도에 5천원이면 그게 나한테는 아주 큰 돈이었는데 야, 이 돈을 내가 어디서 좀 얻어야 될 텐데 그 이제 5천원이 성교학교 입학금이었어요. 요즘은 성교학교 들어가는데 200만원 내야 된다 하던데 그때는 5천원만 내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때 성교학교 들어왔으면 돈 적게 내고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제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작은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내가 네한테 돈을 좀 보내고 싶은데 네가 뭐 선교학교인가 어딘가 갔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돈을 보내도 네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돈을 너가 고모한테 보내놨으니까 네가 고모 집에 가서 다 써라 하고 돈을 5천원을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뻐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디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돈은 없잖아요.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이게 5천원이야, 이게 5천원이야. 야, 그게 무슨 5천원이야. 그 편지를 내가 줬어요. 그 편지를 쭉 읽더니 아, 고모한테 돈을 보냈구나. 그러면 찾아오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 어떻게 고모한테 돈 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고모야, 삼촌한테 편지 왔더라. 그러니까, 아, 참, 돈.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주더라고, 돈을. 그러면 그 편지 속에 돈은 없었지만은 그 편지 내용을 내가 믿으면 내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편지 속에 돈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믿으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말씀을 믿으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들어갔는데, 진짜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저는 옷이 없었어요. 그러면 티셔츠 입고 전도 다니니까 내가 양복을 한벌 입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한테 양복을 한벌 주세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 형제가 넥타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두 개라 하면서. 지금은 넥타이가 뭐 열 개도 넘는데, 자기 넥타이가 두 개라 그러면서 한 개를 나한테 주는데, 뭐 와이셔츠도 없고 양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티셔츠 위에다가 넥타이를 맸어요. 너무 멋진 거라. 그래서 내가 티셔츠 위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전도 나가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막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라. 아니, 내가 봐도 멋진데 뭐 안 되냐. 매면 되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래도 막 나는 티셔츠 위에다가 넥타이 메고 갈 거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선교학생 형제가, 동기가 자기 와이셔츠를 하나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이제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입던 양복이지만 내 양복을 하나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양복을 얻어 입은 거예요. 처음으로 신사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풍덩한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메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목이 넓었는데, 그리고 와이셔츠 길이도 나보다 나이가 8살 많은 형제님이었으니까 길이도 이만큼 나오는데 땡겨가지고 고무밴드로 묶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양복을 입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를 나갔어요. 그게 그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좀 먹을 것을 줘라, 제때제때. 입을 걸 줘라.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딴 거는 그냥 막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28장을 읽으니까 야곱이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의 권유로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구하더라고요. 크, 이 말씀 너무 좋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살다가 보니까 10분의 1 내는 것도 뭐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산해가지고 내다가 나중에는 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10분의 1을 내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긴 적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나한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요즘은 옷을 입어도 안 떨어져요. 아무리 입어도 안 떨어져요. 뭐 떨어질 일도 없지요. 얼마나 옷을 잘 만드는지. 대구에 있을 때는 그 옷 가게 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여름 자켓을 하나 사려고 대구 서문시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기웃기웃기웃 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여기 왜 오셨느냐 하더라고. 그래서 옷 사러 왔다 하니까 목사님 내가 나한테 오시지요 하더니 그 서문시장은 메이크 없는 이제 그런 싸도 좋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아주 그 고급 메이커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여름 양복을 두 벌이나 줬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양복을 모은 게 뭐 다섯 벌, 여섯 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떨어져요. 아무리 입어도 안 떨어져요. 나 새 양복 입고 싶어갖고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싶은데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저한테 옷도 많이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야,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 지금은 뭐 그게 그 간증이라고 하냐 싶어도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됐는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이 살았다는 말은 내가 삼촌에게 받은 그 편지는 살았어요. 그래서 고모한테 가서 그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면 고모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요즘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지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정해놓으시고 그 은혜의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인데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충만한 수가 있어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충만한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덜 찾는갑다. 맞죠? 차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막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까지 덜 찼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죠. 맞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내 편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지. 그럼 어떤 영혼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해. 나는 안 돼. 막 두려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울 거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가 어린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아버지는 어린이와 함께 해주고 뭐 어린이날 뭐 선물도 주고 어린이날 어린이를 데리고 뭐 공원에도 다니고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그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구원을 잘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구원의 날은 성령이 내려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이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이날 복음 전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잘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날은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구원의 날이 끝나니까. 근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자,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야, 복음 전하면 되겠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전하면은 구원을 받겠다. 물론 뭐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야, 이 때가 있는 거라. 때가. 때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판에 씨를 뿌릴 때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의 때다. 때가, 지금 때가 복음 전할 때다. 때가 때인 만큼 구원받는 역사가 쉽게 잘 일어나는 때다. 아프리카에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나무가지 꺾어서 꼽아놓으면 뿌리 내리고 큰데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렇듯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괜히 내 편에서 아이고 뭐 죄를 깨우쳐 줘야 될 텐데 죄는 이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깨우쳐 놨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복음 전하면 다 구원 받겠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시겠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역사가 된다.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나는 옷 걱정이나 양식 걱정은 안 한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1년 넘게 살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거는 귀신의 목소리다, 요거는 사람의 목소리다, 요게 구별이 가요. 한 번은 거창에서 오신 아주머니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둘이 앉았는데 그 아줌마가 무릎을 살살 비비면서 아이고 우리 손부 불쌍하다, 아이고 우리 손부 불쌍하다, 아이고 우리 손부 불쌍하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래 내가 그때 모친, 그 부엌에 일하는 손을 쓴 모친님한테, 모친 손부가 뭐야 손부, 그랬더니 손자 며느리. 아, 손자 며느리 보고 손부라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아줌마를 보고 손부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은 할머니구나, 내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손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줌마를 괴롭히면 이 할머니 귀신이 괴로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아줌마 무릎을 내가 잘 상하고 때리면 성한 사람 같으면 아야 왜 때려 이럴 거고 귀신이면 아이고 우리 손부 아프겠다 요 소리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무릎팍을 살싹 때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손부 아프겠다, 아이고 우리 손부 아프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잖아요. 너 나가, 너 나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나가는 거라. 아줌마는 가만히 있고 너 귀신 너 나가.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 왜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야? 너 이 말씀을 믿어라 해서 맑은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 팍 복음을 전하고, 자기 정신 아니고 막 진짜 귀신이 충만하면 그때는 막 안수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 번은 수양회 때인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사택에 내려갔더니 박옥수 목사님이 상담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근데 소파에 누가 하나 앉아 있어요. 상담하시다가 말고 목사님 내려오시더니 김 목사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학생이 귀신이 들렸대. 이 학생한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뭐 귀신 들렸어? 야,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쉬운 줄 알아? 와, 오늘 나 죽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게 뭐 한 시간 만에 이게 쇼부날 일도 아닌데 그 생각이 딱 찾아오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해달라고 했잖아. 김 목사, 이 학생이 귀신 들렸어.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나보고 귀신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지금 좀 전해주라고 하잖아. 그렇지. 목사님이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을 펴놓고 내 평생에 그만큼 쉽게 복음 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을 30분을 내가 설교를 했어요. 학생 앞에서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귀신 들린 학생이 왜 이래 착해.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도 이야기해주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것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불법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설명해주고 잘 듣는 거예요. 같이 오신 고모가 한 번도 이 애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면 날뛰어사서 괌 지르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목사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김 목사 이 학생이 귀신 들렸대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 할 때 내 마음에 두 가지 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상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더니 야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귀신 쫓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라잖아 복음 전하면 되지 그래 내가 복음 전하자 이 학생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텐데 내가 가장 쉽게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하시고 그 학생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주위에 귀신 안 들린 사람도 있다. 물론 뭐 엄격하게 따지면 마귀에게 잡힌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나. 해마다 월드캠프를 하면 장관 포럼을 하는데 장관들이 해마다 많이 오셔요. 금년에는 벌써 오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공문을 보내요. 장관 초청장 공문을 보내는데 오겠다고 회신을 한 장관이 15명이에요. 내가 볼 때 한 20명 정도 장관이 오실 것 같고 장관이 못 오면 부장관 또 차관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을 합치면은 한 3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케냐의 가버너라는 그 직책의 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지사쯤 되는데 케냐 주지사, 케냐 나이로비 주지사는 세금의 60%를 낸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27개 주에서 내는 거는 다 합쳐봐야 40%밖에 안 되고 나이로비 주지사 격되는 이분이 내는 세금이 전체 60%라 하니까 엄청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가버너가 월드캠프에 오신대요. 그리고 키리바시 대통령도 오신다 그러고 그리고 뭐 전 파라과이 전 대통령도 오신다 그러고 뭐 또 뭐 어디 대통령 영부인도 오신다 그러고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생겼어요. 처음에 장관 포럼을 할 때 장관에게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우리가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복음 전한 장관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장관님이신데 내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자고 신청을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 찾아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막 그 숙소가 굉장히 더운 거예요. 또 예의를 갖춘다고 그 여름에 양복하고 넥타이 딱 메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는데 이 장관이 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막 표정을 못 읽겠는 거예요. 한 30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장관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또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잘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나 미래나 똑같이 영원히 씻어주신 부분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뻘떡 일어나더니 옆에 선교사님을 꽉 껴안고 신분으로 보면 나는 장관이고 너는 선교사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친구다. 그럼 둘이 껴안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마음에서 야 하나님이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도 넓게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막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런 시간은 없어요. 막 짤막한 시간에도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막 예? 그 이번에도 케냐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은 축구선수가 공을 집어넣을 때 한 발, 반발 차이로 공을 집어넣잖아요. 한번 넣어볼까? 카메라!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야, 진짜 복음을 저렇게 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든지 장관에게 전하든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하든지 누구에게 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왜? 오늘은 구원의 날이거든.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이잖아요. 그 나무 심는 날에는 어떤 나무를 옮겨 심든지 심어도 뿌리가 잘 내리고 잘 큰다. 때가. 그래서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구원의 날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구원을 잘 받는 날이다.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까? 지금! 보라! 지금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때다. 구원의 때다. 야, 그래, 우리 복음 많이 전하자. 복음 많이 전하자.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마음 닦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간에는 아직까지 이방인에 충만한 수가 덜 찾는갑다. 예수님 안 오신 거 보니까. 그렇다면 아직 숫자가 남았다는 소린데 복음 전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들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85살인데 헤브론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을 거다. 저 장대한 거인들을 봐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근데 헤브론은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요새예요. 요새. 그 서울 옆에 남한산성이 요새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나라 군대들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왕이 피난을 한 게 그게 완전 요새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완전 요새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시작할 때 헤브론에서 시작해요. 실패해도 헤브론으로 딱 들어가면 점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요새예요. 근데 헤브론은 점령하기도 어려운 요새인데다가 또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 머물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눈에는 야, 저 헤브론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땅이다. 저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눈에는 하나만 딱 보여요. 하나만.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인데 갈렙의 눈에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말인데 갈렙은 마음에서 헤브론을 두고 지금 이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자, 모세가 갈렙에게 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 갈렙이 받은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전에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믿음으로 갈렙에게 이야기를 하고 갈렙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헤브론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하고 헤어지면서 롯은 그 평지 예? 그 소돔 평지로 내려갔고 그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 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에게 그 후손들에게 줄 거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모세에게 전해지고 갈렙에게 전해지고 갈렙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이 땅은 우리 거다 해서 헤브론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갈렙은 나이도 지금 85살이지 헤브론은 점령하기가 쉬운 평지가 아니고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시지. 그리고 그 땅에는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지.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어려운 형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렙은 그거 다 무시했어요. 말씀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헤브론이 설사 하늘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 거인이 아니라 누가 지켜도 우리는 그 땅을 얻는다.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갈렙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힘이 펄펄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이기고 점령을 한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고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준 편지는 살아있었어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말씀 안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올 것이다 할 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도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와가지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모세 시대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합시다.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금 폐물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 내가 애굽 사람 집에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려고 들어갔더니 곡소리가 나는 거라. 그 집에 장자가 죽어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곡소리가 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줌마 오늘 우리 떠납니다. 그 혹시 은금 폐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럼 누가 주겠냐? 너 같으면 주겠냐? 말 같은 소리를 하지. 차라리 죽기 전에 어제 은금 폐물을 좀 구해라 그러던가. 아니 무슨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은금 폐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딱 갔어요. 막 엉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아줌마 아줌마 미안하지도 않아. 뭐가 미안하기는 일단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누구세요? 아 애굽 사람이구나.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니 뭔 일로 오셨어요? 우리 이제 애굽을 나갑니다. 그 은금 폐물 있으면 좀 주세요. 은이나 금이나 뭐 결혼 때 받은 폐물이나 이런 거 좀 주세요. 내가 그 말 할 때 속에서 뺨어도 맞을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 무시하고 그거는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준다고 그랬어.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막 금목걸이 반지 뭐 귀걸이 해가지고 잔뜩 갖고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아, 지금 아줌마가 끼고 있는 것 진짜 멋지네. 그것도 주세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이 끼고 있던 그 목걸이도 벗어서 준단 말이에요.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자 여기 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하여, 모세의 말대로 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경험이고 지식이고 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모세의 말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거는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 하고 푸시를 한 거예요. 구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아줌마 그 끼고 있는 목걸이도 멋진데 그것도 주세요 하는데 이 목걸이는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하고 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줘 하고 푸시를 하잖아요. 그게 주게 하심으로예요. 주게 하심으로. 이 여자는 안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게 하는 거예요. 주어, 빨리 주어, 주어.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 하니까 이 아줌마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목걸이를 벗어서 주더라 말이에요. 그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줘 그래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많은 재물 이끌고 거기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 갈렙이 이 말씀을 믿었구나. 나는 요즘 뭘 믿지? 하는데 약속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약속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야, 진짜 우리가 이것 실패하고 저것 실패하고 우리는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운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구나. 그것도 새 힘도 그냥 뭐 비실비실하는 새 힘이 아니고 막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그런 새 힘을 얻는구나.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 내가 요즘 왜 비실비실하지?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비실비실하지.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비실비실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왜?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자 남아 되겠네. 그래, 우리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주저하고 쓰러져 있고 낙심을 하냐. 금년도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새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고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더 보탤 것이 없다. 무슨 믿음?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 내가 복음 좀 전해보자. 목사님만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그래, 나도 복음 좀 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이 좀 확인 좀 해줘 보세요. 그럼 나도 또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떠냐? 또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 받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해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지금은 은혜 베풀 때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래, 지금 복음 전하면 딱이다. 나무 옮겨 심을 일이 있으면 식목일이 최고다. 지금 복음 전하면은 최고다. 때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복음 앞으로 달려가게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뒤로 물러가야 되냐? 뒤로 물러갈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많이 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대통령도 구원받고 뭐 장관도 구원받고 뭐 누구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고 막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받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일반 교회 목사들도 좀 구원받으면 안 되나? 된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에게 기쁜 소식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 1차적으로 다 한 번씩 보냈습니다. 3,800교회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3,800교회 일반 교회 대전 충청 지역에서 우리 기쁜 소식지를 받아보겠죠? 그토록은 보내지 마. 그러고 이제 회신이 올 겁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3,000부 이상은 매주 우리가 이 기쁜 소식지를 보낼 건데 그래가지고 대전도 집회 때 무슨 뭐 목회자 뭐 포럼도 한번 해가지고 부르고 해서 접촉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중에는 목사도 들어간다. 귀신 들린 사람도 들어간다. 장관도 들어간다. 대통령도 들어간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간다. 마음 닫고 있는 사람한테도 들어간다. 그래서 막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할 때, 성경 세미나 텔레비전 광고할 때 20초짜리 광고도 있고 30초짜리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20초짜리 광고도 만들고 30초짜리 광고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 이 사람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한 시간짜리 복음도 만들고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니까 20분짜리 복음도 만들고 이 사람은 진짜 우리한테 마음 딱 닫고 있으니까 내 5분 말씀 전하기도 어려운데 5분짜리 복음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너 오래간만이다 하고 마음 열 때 5분 딱 해서 막 팍 이야기를 하는 어? 하여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전에 파라과이 대통령 궁에 초대받았을 때 목사님이 파라과이 대통령하고 면담 시간이 몇 분이냐 하니까 40분이래요. 야, 그럼 40분 그라시아스 합창단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러면 인사하는데 5분. 그 합창단 한 3곡 노래하면은 10분. 15분 지나면 25분 남는데 그러면 내가 이 25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 많이 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다 빼고 그리고 대통령이 합창단에게 막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면은 길게 대답하지 마라. 너희들 절대 길게 대답하지 마라. Yes, No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궁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인사 딱 하고 나니까 딱 5분 지나더래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3곡 불렀는데 딱 10분 지나더래요. 25분 동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25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처럼 진짜 복음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도 막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너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면서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짤막하게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시간에 이야기하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저 바쁩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하고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거라. 제가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다 하고 내 이야기 다 듣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집회에 어떤 영혼이 왔어요. 영혼이 왔다 하니까 이상한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저하고 상담 좀 합시다. 상담 좀 합시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갔다고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저씨 죄도 다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가 다리 아픈데 좀 앉읍시다 해가지고 그때 앉으면 되죠. 그래 안 하고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데리고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우리는 생각도 잘 안 하고 연구도 많이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건 믿음 아니다. 자,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는 나이도 85살이고 헤브론은 산지가 험해서 점령하기도 힘들고 아낙 자손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 거기 살지만 그거 전혀 의식 안 하더라고. 무시하고 말씀만 믿더라고요. 저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럼 지금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돕는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 내가 가진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갈렙이 85살이지만 전쟁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전쟁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